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타협할 수 없는 진리가 있습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게바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시면 안디옥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도중에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라고 12절이 나와 말하는데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라는 것은 아마 유대인들이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할례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유대인의 전통을 고수하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이렇게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율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꽤 많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할례를 받아야 되고 뭐 음식규례도 잘 지켜야 되고 이방인들과 함부로 교제하면 안 되고 뭐 이런 어떤 전통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영향력이 상당했던 것 같아요. 게바 같은 베드로 같은 사람도 눈치를 봐야 될 만큼 그리고 오늘 본문 보면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다고 13절이 말하는 것처럼 바나바같이 착하고 훌륭한 사람도 이렇게 좀 이렇게 눈치를 봐야 될 만큼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게바는 괜히 그 사람들하고 좀 이렇게 얼굴 붉히지 않고 또 구설수에 매이지 않으려고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그 사람들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중간에 도망쳐버린 거죠. 그래서 자기들은 이방인과 만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꾸며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이 외식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 12절과 1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2절과 13절입니다 시작.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할례를 주장하는 그 유대인들을 피해서 도망을 쳐버린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게바를 아주 혹독하게 책망해서 노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보면 1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4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그래서 유대인이 지켜야 될 음식규례를 실제로는 어기면서 이방인과 같이 식사해놓고 이제 그렇게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눈치를 진리를 본다면 그러면 이제 너는 앞으로 계속 이방인들에게 할례받아야 된다, 혹은 유대인을 음식규례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할 거냐, 이렇게 이제 베드로에게 따졌다는 거예요. 사실상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에서 보는 것처럼 할례받을 필요 없고, 뭐 그 다음에 다른 뭐 유대인의 전통 그런 거 지킬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이 교회 지도자들 사이에 거의 합의가 된 사항이었어요. 그러니 사실 개바는 교회가 이미 합의하고 이미 선포한 그 복음을 전해야지, 이렇게 할례자들의 눈치,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면서 이방에 자기들은 이방인과 서로 교제하지 않은 것처럼, 이방교와 식사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는 정말 이거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바울이요 모든 자 앞에서 개발을 공개적으로 책망했다 그래요. 물론 어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자리에서 누구를 책망하는 것은 사실 조심해야 될 만한 일입니다. 사람을 책망하려고 하면 마태복음 18장에 말하는 것처럼 먼저 개인적으로 그 사람을 상대해서 권면하고, 안 들으면 두세 사람 증인을 더 보태서 권면하고, 나중에 듣지 않으면 이제 교회에 밝히는 뭐 이런 순서를 따르는 것이 좋은데, 아마 개바가 또 베드로가 초대교회는 너무 영향력이 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진리가 아주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어서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문제를 공개적으로 대면하거나 누구를 대면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책망하는 것은 교회 안에 상당한 시험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뭘 자꾸 공개적으로, 그래서 더욱이 사람을 책망하는 일을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좀 조심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오히려 이 본문 읽으면서 우리가 좀 잘 배워야 될 필요가 있어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막 책망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거 교회 감당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더욱이 우리는 누구를 책망할 때 주님을 사랑하고 그 범죄한 사람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누구를 권면하고 책망해야지, 그렇지 않고 너는 틀리고 내가 옳다는 식으로 그래서 내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공명심에 매여가지고 누구를 책망하기 시작하면 그런 책망은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내 의로움을 드러내고자 하는 공명심 버리고, 그거 사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할례자들의 태도거든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얼마나 의롭고 자기가 얼마나 대단하냐,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은 율법을 잘 지키기 때문에 충분히 이렇게 떳떳할 자격이 있다는 식으로 생각한 사람이 할례자들이에요. 교회 안에서 어떤 공명심을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하기 위해서 말을 하거나 행동하는 거, 그거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책망할 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누구를 책망하고, 그러려면 이게 시험거리가 되지 않도록 오히려 그 사람을 그 잘못된 자리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정말 눈물로 그 일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괜히 내가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것을 과시하는 방식으로 누구를 책망하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은 반드시 시험거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본문 읽으면서 어떤 형태로든 권면을 받고 책망을 들을 때 꽁한 마음을 품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누가 자기를 권면하고 책망했는데 두고 보자 너는 얼마나 잘났느냐 뭐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게 교회 안에 또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개바가 바울로부터 아주 공개적으로 책망을 받았는데 이 책망에 대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개바하고 바울이요 그 뒤에 사이가 안 나빠졌어요. 그리고 오히려 더 서로 이렇게 우리는 이방인 너는 유대인 뭐 이러면서 사역의 분업도 이루어지고, 그리고 조금 더 나중이기는 하지만 베드로후서 3장 15절 보면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의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렇게 썼고, 그 자기 편지 안에 사도 바울을 추천하는 그런 이야기도 써놓고 뭐 이렇게 하는 걸 봐서 베드로하고 바울이 사이가 나빠지지 않았습니다. 누가 우리를 권면하고 책망하면 기분 나빠하고 너는 얼마나 잘났는지 보자 뭐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이것이 전혀 영적인 유익이 없는데 자기 체면을 생각하고 자기 자존심을 생각하면 권면을 잘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 안에서 자기 체면 자기 자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야 합니다. 미성숙한 사람이 체면과 자존심을 생각하는 법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자기 체면 자기 자존심 여러분 그것이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데 아주 큰 장애물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자기 체면 자기 자존심 생각하셨으면 십자가를 지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은혜는 자존심과 상관이 없고 체면과 상관이 없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되고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연습을 계속하지 않으면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고 사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존심 붙잡고 사는 인간이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사실 그거 다 어떻게 보면 헛된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자기 체면 자기 자존심 부여잡고 사는 사람 되지 말고 우리 예수님과 그 십자가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책망을 받고 권면을 받아도요 겸손해지고 겸비해지고 은혜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지 안 그러면 여러분 자기 체면 자기 자존심 생각하기 시작하면요 교회 안에 누가 책망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마음 상할 일이 많으며 얼마나 교회 안에 시험거리가 많아지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일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바울이 대단히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엊그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 안에는 이게 원래는 복음이 유대인들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부터. 그런데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 안에 점점 많은 이방인들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유대인들이 교회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 숫자도 유대인이 더 많았겠죠. 그런데 이방인이 점점 많이 들어오게 되면서 유대인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교회 안에 이방인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사실 둘 사이에 같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떤 이 문화적인 충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 초신자들이 들어오는 거죠. 원래 교회 안에 있던 유대인들이 너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우리처럼 할례받아야 돼. 너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전통적으로 하나님이 우리한테만 가르쳐 주신 이 규범이 있는데 너 음식교례도 지켜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무슨 유대인의 절기도 지켜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방인들을 유대인처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사실 그거는 기본적으로 뭐 복음이 그렇게 요구하기 때문이 아니고 이 유대인들이 교회 안에서 유세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영향력을 계속 확장하고 지켜내려고 자기들이 얼마나 참 대단한 사람인지 뭐 자기 이렇게 영향력을 확대해 가려고 사실 그렇게 요구한 거죠. 그런데 그거는요 십자가에다가 뭘 자꾸 덧붙이는 것이고 그리고 근본적인 동기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은 복음을 무너뜨리는 것이고 은혜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겁니다. 이렇다면 오늘 본문 15절부터 16절까지 한번 볼까요? 15절부터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의 행위 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했느냐, 내가 할례를 받았느냐, 내가 음식 규례를 지켰느냐, 아니면 내가 뭐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었느냐, 내가 무엇을 했느냐는 거에 기초해서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아들을 내어 주셨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의지하여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지 내가 무엇을 했느냐는 거에 기초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다 않고 하는 거죠. 내가 무엇을 했느냐는 것은 열심히 하면 할수록 자랑거리가 되겠죠. 내가 무엇을 했느냐는 것은 많이 하면 할수록 큰 소리치게 되겠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율법의 행위라는 것은요, 자아를 강화시킬 뿐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느냐, 내가 뭐 기도를, 그게 꼭 할 일이 아니어도 내가 뭐 기도를 뭐 하루에 5시간씩 하네, 이것은 아 나는 하루에 기도를 5시간씩 하는데 너는 기도를 안 하고도 어떻게 그렇게 잘 살 수 있냐, 뭐 이런 어떤 여러분 이 사람을 더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라는 것은 자아를 강화시키고 큰 소리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율법의 행위는 은혜를 의지하는 겸손함과 가난함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했느냐는 것에 따라서 인정받고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주시고 어떤 은혜를 베푸셨느냐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 예를 들면 율법의 기준을 잘 지키는 사람이 볼 때 우리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율법의 기준에서 볼 때 우리가 허물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죠. 물론 우리가 부족하고 허물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은혜가 우리를 의롭게 한다는 그 진리가 무너지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17절부터 1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7절부터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 이 본문이 아주 중요한 것이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거룩함이고 하나는 죄의 삭선 사망이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율법은 뭐가 거룩함이냐 뭐가 올바름이냐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고, 그리고 동시에 올바름과 거룩함이 뭔지를 가르쳐주면서 그 올바름에 이르지 못한, 그 거룩함에 이르지 못한 사람에게 죄의 삭슨 사망이다. 이거 두 가지 가르쳐주는 게 율법이거든요. 근데 율법은 마치 거울과 같아요. 그리고 거울 앞에 서면 우리 얼굴이 뭐가 묻고 이게 머리가 좀 찌그러지고 이게 드러나는 것처럼 율법은 깨끗함이 뭐고 의로움이 뭐냐는 것을 가르쳐주면서 동시에 우리가 깨끗하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율법 앞에 서면 우리는 다 연약하고 허물이 많은, 결국에는 심판을 받고 죄값을 치를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인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예수님이 이미 우리 죄값을 다 치러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죄인이 받아야 될 형벌을 이미 다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설령 율법에 비추어 볼 때 허물이 있고 부족함이 있어도 이미 죄값은 다 치러졌고 이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형벌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그분의 의로우심과 그분의 거룩하심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 앞에 서도 우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다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고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이미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비록 연약하고 허물이 있다고 해서 이게 우리를 은혜로 의롭게 하시는 그 복음이 무너지느냐, 결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는 율법 때문에 율법에 대하여 죽었어요. 율법 때문에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19절에 율법이 거룩함을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지 못하다는 것이 이미 입증이 되고 율법이 요구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이미 드러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다 치러서 그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말하는 율법의 그 요구가 우리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이미 다 값을 치렀어요. 이미 다 죄의 형벌을 다 받았어요. 그러니 율법이 더 이상 내게 아무런 요구할 것이 없어요. 율법은 더 이상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다 죄값을 치르고 이미 죄의 형벌을 다 받았기 때문에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말하는 율법이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나는 오히려 죄 용서받고 은혜 안에서 새롭게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예수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오늘 2장 20절을 보시면 이게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왜 주님이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셨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이유는 죄인이 받아야 될 죄값을 대신 치르고 죄인이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죄인을 위하여 대신 형벌을 받으시는 그런 희생제물로서의 죽음을 죽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죄 용서받고 우리가 믿음 안에 서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인생으로 변화가 되었다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내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으시기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럴 때 여러분 내가 육체를 가지고 육체의 생명 안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 안에서 살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시는 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는 분이 예수님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슨 일을 했느냐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얼마나 잘난 사람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의롭다 하셔서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인생으로 새롭게 빚어주셨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연약할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고 율법의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우리는 내가 연약할 때가 있지만 은혜만 의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만 의지하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된다면 내가 무엇을 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면 십자가의 죽음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은 여러분 우리가 의롭지 못해도 잘난 사람이 아니어도 누구든지 다 은혜로 죄 씻어주시고 은혜로 의롭다 하시는 그 사랑이 나타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인데 그렇지 않고 내가 얼마나 잘나고 내가 무엇을 했느냐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냐 이거를 가지고 주님 앞에서 인정받으려고 한다면 십자가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타협할 수 없는 진리가 있는 거죠.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 예수님이 연약한 죄인을 대신하여 형벌받으시고 대신하여 죽으셨다. 이거는 타협할 수 없는 진리라는 거죠. 우리가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그 은혜 때문에 의롭게 되고 그 은혜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내가 뭐를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했느냐 하는 걸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예수님을 높이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가 얼마나 잘난 사람인지를 자랑하려고 하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런 할례자들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그 정체를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요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시험거리 유혹이 되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요 예수님만 높이지 않아요. 십자가만 의지하지 않아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요 자기가 잘난 사람이라는 것을 계속 드러내고 싶어하는,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자꾸 과시하고 싶어하는 사람이요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단이 오늘날도요 이런 다른 복음을 가지고 교회를 교란하는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 안에서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자기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너 나 무시하지 마 그러면서 자존심 싸움하고 이렇게 자기 체면 지키려고 하고 이렇게 되면요 우리는 점점 은혜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로부터 멀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자기를 자랑하고 대접받고 큰소리치고 높임받는 그런 인생 살 것이 아니라, 정말 언제든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짊어지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